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LGBT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한국에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예, 많이 얘기해 주실수록 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예. 부분이랑 LGBT 이슈와 관련한 한국에서의 활동들.
이름은 루인이고요. TF 트랜스젠더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취향은 보통 레즈비언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채식을 하고 있고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랑 살고 있고요. 활동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한 2004년쯤부터 그러니까 젠더라는 이슈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에도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다른 걸로도 주변 사람들 충돌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젠더라는 그 범주를 고민을 하면서 젠더라는 그 카테고리를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것과 제가 경험해왔고 살아왔던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좀 웃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젠더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바로 트랜스젠더라고 설명할 수 있던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2001년도에 하리수 씨가 방송에 나오면서 트랜스젠더 이미지가 워낙 수술과 호르몬 투여 다 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모습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찾아 읽으면서 수술이나 의료적 조치를, 메디컬 트리트먼트라는 의료적 조치를 한 것과 그렇게 상관이 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한 방식으로서 한국성적소수증문화인권센터에 회원으로, 유료, 그러니까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기 시작.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나를 그렇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좀 거치긴 했고요. 2006년 6월 달에 퀴어 문화 축제에 처음 참가를 하면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지금은 한국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 단체 지렁이라는 단체의 초기 모임을 만들기 전에 수다회라고 축제 그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 그 기획 행사 중에 하나로 있는데 그 자리에 처음 참석을 했었고요. 예, 그 자리에 참석했더니 그 기획 그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저뿐이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아는 사람들만 다 오고 초대했던 사람들만 오고 광고를 보고 온 사람은 제가 처음 유일했는데 아무튼 그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8월 달에 지렁이 설립 발족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지렁이 활동을 하면서 2010년 2월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활동을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 의료적인 네.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결심이신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결정인 건지
지금은 굳이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확정 증명해 주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모든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그러니까 전혀 호르몬 조치나 아무런 의학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결정들이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예. 운동 차원에서의 한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외모와 관련된 혹은 젠더 카테고리라는 예. 것 범주를 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페미니즘 예. 안에서도 이게 어떤 젠더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어떤 정치적인 예. 행위의 한 방식으로 그걸 선택을 하신 건가?
참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 정치적인 효과는 그 이후의 판단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내가 굳이 지금 의료적 조치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직 지금은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판단이 더 앞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MTF고 여성이다라고 만약에 설명을 했을 때 나오는 정치적 효과는 오히려 나중에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배워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제가 트랜스젠더라고 소개를 받으면 적잖은 사람들이 FTM이라고 설명을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자리, 그냥 특강 같은 데 가면 가끔씩 가는데 가면 그 딱히 밝히진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자리에서 수업 자리에 설 때. 그리고 그냥 강의가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헷갈려 하는데요. 제 MTF, FTM이 이제 강, 초청했던 그 수업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냐면 웃는 방식을 봐서는 여자일 것 같아. 근데 또 그냥 보면 또 남자인 것 같아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런 건 이제 그 결정 이후에 강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효과들이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걸 활용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긴 하는데 그것이 우선적인 고려는 아니었던 거예요.
트랜스젠더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슈랑 그걸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뭐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요구받는 게 주민등록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왜냐면 취직을 하기 위해선 그 개인정보의 기본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그 정보를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안에 성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상의 성별과 내가 보여지는 외모나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괴리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취직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비정규직으로 일용직을 선택한다거나 신분상에서의 성별 표기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고요. 왜냐하면 그건 술집에 가거나 담배 하나 살 때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무 살쯤이어서 어려 보이는데 호르몬 투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모는 여성으로 보이는데 신분증이 1번일 때 신분증으로는 남성이고 그래서 일단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물건 사러 갈 때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다른 외모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의심받아가지고 물건을 할 수 없거나 그런 식의 여러 문제가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첨예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화장실 문제도 큰 이슈로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별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어 여성용 화장실, 남성용 화장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외모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 그걸로 장애 단체랑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만 했었던 그러니까 장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별 구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여성용 화장실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따로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장애 여성 단체에서는 그 구분시켜야 된다라는 게 중요 의제였고 트랜스젠더 운동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또 다른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게 의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공동 작업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만 했으나 뭐 직접 구현되지 않았으나 그런 공동의 상상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2008년쯤에 나왔던 의제로 기억하는데 심터 문제가 뭐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출한 트랜스젠더가 있었는데 여성처럼 보이고 호르몬 투여를 해서 여성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가출을 해서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기존의 현재의 심터는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지 않는 좀 곤란해하는 그런 심터였고요. 사실 기존의 대부분의 심터들이 동성애자라고만 해도 다 거의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더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심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럼 뭐 새로운 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건지 기존의 심터에서 티지를 받는 그런 곳을 만들 것인가와 관련한 그런 의제를 만들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료적 조치 관련해가지고 의료보험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안 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 의료 절차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고 의사들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있어하는데요. 네. 예,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이렇게 운동으로까지 확 크게 나가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몇몇 활동가들이 글쓰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했던 2007년도 초반에 인권 활동가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화장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트랜스젠더라고 설명을 하거나 그랬어도 트랜스젠더 운동 단체로서 인권 활동가 대회에 참가했던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는지 약간 준비가 약했었고, 그렇게 해서 갔던 그 활동가 대회를 위해서 묵었던 그 건물에서 화장실을 여성용, 남성용으로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준비가 안 됐던 상태에서 그 지렁이 활동가들 참가했던 활동가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공용 화장실을, 한 층은 공용 화장실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한다라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1층은 뭐 여성용, 남성용 구분됐다고 그냥 그대로 쓰는데 2층은 여성용, 남성용 상관없이 누구나 그냥 쓸 수 있게 만드는 공용 화장실로 쓰자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그날 첫날 도착해가지고 바로 통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아, 티지 운동이 의료적 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트랜스젠더라면 의료적 조치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름을 맞고 뭐 수술, 성대나 수술을 하면 끝인가 보다라고 끝냈다가 화장실을 불편하고 이것이 어떻게 외모나 보이는 지 뭐 젠더에 따라서 불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다른 활동가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종의 자기 고민으로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참가했던 그 장애 운동 단체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이슈거리인데, 그러니까 그때 장애 여성 단체에서 이슈거리인데 트랜스젠더 운동은 이것이 좀 그러니까 뉴트럴이라기보다는 얼터너티브 화장실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로운 대안적인 화장실을 고민하는 방식을 하면 뭔가 같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 여성용, 남성용 화장실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화장실을 다시 여성용, 남성용으로 나누는 그런 이슈가 됨으로써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밝히는 방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이냐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운동은 여성용, 남성이라는 구분 자체가 문제,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구분 안 되는 화장실이 있으면 편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장실 자체가 있고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른 무엇, 어떤 성별이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드는 방식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TG 이슈를 일종의 생활 방식으로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이 좀 더 진행되면서 2008년도에 연세대학교 총유학생에서 그 대안 화장실에 대한 문화제를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장실을 꾸며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TG든 뭐 여성인, 남성인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꾸미는 화장실, 예, 그 꾸미는 그런 아예 문화재로 크게 가지고, 그러니까 성별을 질문하는, 그리고 장애인과 몸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러니까 어떤 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하는 그런 문화재를 꾸리고, 직접 임시, 간이 천막으로 꾸미긴 했는데, 아예 설치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열었던 적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운동이나 사람들 인식은 좀 바뀐 상태이고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타일랜드에 그런 식의 중립적인 화장실 정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 LA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봤어요. 아, 미국 LA에.
아, 쉬웠어요. 예. 그 의료, 예. 헬스케어, 의료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메디컬 시스템 관련해서 트랜스젠더에서 어떤 식의 활동들을 하는지
1920년대는 일본 의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고, 한 30년대쯤부터 한국인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기록이 계속 신문에서 등장하긴 하나, 이게, 예, 하지만 이제 공식 의학 잡지로 전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전을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했다라고 이제 나오, 유명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실질적으로 의료 절차가 합의되어 있거나, 관련해서 법, 쪽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가격을 얼마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호르몬 투여를 몇 개월 하면 의료 수술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호르몬 투여를 하기 전에 정신과 진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고 몇 개월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규정도 없고 호르몬 비용도 이제 부르는 의사마다 가격이 한 20배 이상 차이 나는, 싼 데는 싼데 비싼 데는 그 20배 넘게 가격 차이,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술 비용 자체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싸게 해줘가지고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그런 의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의료사고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절차가 없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실 태국으로 좀 많이 나가는 상황이긴 하고요. 사실 의료보험을 들게 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는 약간 좀 딜레마이긴 한데요. 왜냐면 특정 지역에선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뒷거래가 원활하거든요. 블랙마켓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싸게 치이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제도화라는 것이 그 지금까지 원활하게 되고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을 그 어제 불법으로 만드는 과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 관리 안에 있는 것만 용인하겠고 그 외의 모든 활동이나 움직임들은 다 불법으로 만들겠고 규제하고 통제하여 주겠다는 욕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도화에 대해서는 약간 다들 활동가들도 좀 망설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제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블랙마켓을,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내에서 좀 돌게 만들어 놓고 몇몇 의식 있는 의사들을 좀 찾아가지고 귀합해가지고 사실 의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뭐 정부 기관이나 그런 곳에 좀 이런 이슈들이 많이 공명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되거나 어떤 영향력들이 미쳤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전혀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 액티비스트들이 이걸 법제화하는데, 네. 그러니까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법제화하려는 노력이요? 네. 의료와 직접 관련이 있진 않았는데요. 2006년도에 한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성전환 성별변경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려고, 성전환자 성별변경성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그걸 좀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선 판사 재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호르몬이나 수술만 하면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판사, 그 다음에 전신사진을 다 찍어오라고 요구했던 판사, 그 다음에 그냥 호르몬만 했는데 적당히 넘어가주는 판사, 혹은 수술 다 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별 변경 자체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판사 등, 판사 누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워낙 성별 변경에 대한 재판이 달라가지고 그것을 좀 법제화해보자, 좀 더 용이하게 만드는 법제화를 하자라는 그런 특별법이었어요.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가 법 전공이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데 같이 개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활동가들도 그 법 초안 만들 때 끊임없이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트랜스젠더들에게 더 유리한 혹은 더 괜찮은 방식으로 법을 만들 것인가에 끊임없이 같이 논의했었고, 공청회 참가해가지고 법 만드는데 비판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었다면 연계해가지고 아마 의학적으로도 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요. 일단 그 법안은 통과가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뭔가를 좀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첫 번째 법안이 부결되면서 약간 법안 움직임 자체가 좀 약간 가라앉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분위기였고, 왜냐하면 법안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일이기도 했고 그걸 감당할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트랜스젠더 운동 이슈에 활동을 전념하는 활동가가 많이 봐야 되었을 명이었고요. 그걸 서포트하는, 지지해주는 활동가들이 몇몇 더 있어가지고 다 합쳐도 10명 안팎?
문화적인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재현되는지, 한국 사회의 어떤 역사적인 뭐 맥락들 안에서 문화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태원 외부 지역을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확 달라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여기 홍대나 신촌에서 제가 여성용 옷을 사러 가면 손님 남자용 옷은 저쪽입니다라고 밀려나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옷을 사러 오셨어요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한국의 전반적인 인식이고 사실 문화라는 게 규범을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이태원에서 제가 지금 이 외모로 여성 옷을 고르고 있으면 손님 옷 고르고 계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골라가세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손님이라고 사실 안 불러요. 그냥 언니라고 불러버려요. 한국 전반적으로 보면 혐오폭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인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폭력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인 건 거죠. 그러니까 제 여성이야 남성이야 라고 보이는 헷갈리는 외모가 있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되긴 하는데 앞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건 다른 외국이었으면 바로 뭔가 날라오거나 끌려갔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들이 어떻게 혐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분위기 분석도 있는데 한편으로 동의했거든요. 예전에 치마를 입고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흠칫흠칫하면서 쳐다는 보나 그 이상은 반응을 못하는 이태원에서 만약에 제가 치마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신경을 거의 안 써요. 왜냐면 거기는 그게 일종의 문법이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곧 활동을 해왔고 바가 있었고 클럽이 있었고 60년대 말쯤에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 클럽이 있었다고 남아 있기도 하고 지금은 이태원 같은 경우에 한 10대 개의 TG 클럽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한 5,600명의 트랜스젠더가 살고 있다고 이태원에만 보통 나이대도 다양한 것 같고요. 10대 후반부터 한 40, 50대까지 있고요.
한 500명 정도 트랜스젠더가 이태원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그런 사회적인 차별, 그러니까 직업이나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태원의 그런 바들이나 클럽 같은 데서 이제 뭐 M2F나 이제 이런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이제 일을 구해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2006년도 조사 그러니까 성년자 인권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이 바에서 일을 한다고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 이태원 쪽으로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하기가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워낙 트랜스젠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싫어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워낙 활보를 치고 살려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클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자를 구할 수 있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곳을 떠나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클럽 돈을 좀 벌거나 결혼을 하면 클럽을 떠날 거고 이태원은 다시 안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그게 너무 싫다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삶에 대한 일종의 표현 방식인 것 같고요. 여기 아닌 다른 삶에 대한 그렇다고 이태원이 싫어냐면 사실 이태원에 대한 애정은 너무 많이 보이고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고향과 또 다른 느낌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에 있어서 일자리를 뭔가를 해야 될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애착은 다들 있는 것 같고 언제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좀 벗어나고 싶은 좀 다른 사람으로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어떤 삶에 대한 방식으로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있긴 있고요. 그리고 저녁 9시쯤에 가면 이제 클럽 앞에서 앉아서 다들 앉아있는데 일종의 그 공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트랜스 여성 혹은 MTF 트랜스젠더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자신이 여성이라는 부분을 제약받지 않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그것도 가장 편안하게 제공해주고 오는 사람들도 그것을 그 약속으로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이지만 또한 여성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그게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젠더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지해주는 공간이 이태원이고 그 트랜스젠더 클럽이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 사실 다른 데서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망설여지고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임파워해주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차별은 좀 덜한 것 같고, 고용 방식을 들어보니까 그냥 1대1 계약 방식이더라고요. 특별히 어디에 소속되어가지고 좀 매니지먼트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인장이랑 직접 계약을 하는 거죠. 뭐 월급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얼마를 받고 그런 식의 계약 방식이어서 주인장이 월급을 늦게 주면 좋지 그의 착취는 심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클럽이 일종의 성노동 공간과 연결되는 공간이긴 한데 그것이 비트랜센드 여성들이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착취와 좀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포주가 보여주는 그런 착취 구조는 아직은 보여주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못당했던 얘기는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이태원 이슈에 꽂히면 말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못 빠져나오거든요. 한국에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워낙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뭐 유흥의 공간이니 뭐 외국인이 있어서 위험한 지역이니 그러면서 혹은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살면서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물론 그 지역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사실은 거의 원룸 고시원에서 살고 있긴 하죠.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수술비를 모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 살 수 있는 혹은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주류 혹은 규범적인 방식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농담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태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한 10분 거리인데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한 10개 국어 이상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완전 다른 한국의 지역과는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배우지 않았어도 다들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표현이나 다른 방식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무응답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은 다들 감을 잡고 있으면서 훨씬 편안한 공간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게 다른 지역도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지역이 정말 안 이런 공간일까? 이태원이 정말 특이한 건지, 사실 한국 사회의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특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나 혹은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운동이 아닐까라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운동도 법률 운동이나 제도 변화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력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트랜스젠더 하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내가 트랜스젠더다라는 그런 상상력, 혹은 내 부모님이 알고 보니까 트랜스젠더였다 라는 그런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운동을 좀 바꿔내는, 인식을 바꿔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딱히 길은 못 찾았지만 그것이 이태원처럼 어떤 다른 식의 뭔가 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고요.